예수님의 겸비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이 기독론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첫째가 뭐냐면,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천상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 어떤 상태로 사셨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지상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예수님에게 온 것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결과를 받으셨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상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받으신 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은 그 앞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그 상태와 신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천상에서의 신분이 있었고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상에서의 신분과 또 지상에서의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타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신 가운데서 하늘에 계시다가 천상적인 신의 존재로 있다가 비천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인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가서 처형을 당한 그런 신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와 같은 그 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와 같은 신 개념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이 기독론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계시로서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담겨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겸비의 모범으로 절대 모델로 세우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있다가 인간으로 물론 내려오셨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전유권을 전혀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겸비가, 예수님의 겸손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 측면에서 말씀드린,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크리스마스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요. 베이비 지저스로서 예수는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지상의 예수가 아니고 베들레헴의 베이비 제이저스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의 예수부터 시작해야 돼요. 천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신분과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부터 시작했네.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기독론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요셉하고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근원을 찾지 않고 하늘에서 찾습니다. 하늘의 신분에서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상에서부터 이해를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만은, 그렇게 치면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다가 불의한 죽음을 당한 하나의 종교 지도자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기독론에서 강조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적인 존재와 신분이 존재될 때만 그 참뜻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초부터 계셨다. 이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쓰기 이전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천상적인 그 신분과 존재, 또 그분의 그 삶을 먼저 주장을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8장 57절, 이걸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은 아브라함 그때 바로 앞에만 존재하셨다는 뜻이 아니죠. 아브라함 그 훨씬 이전으로 저 태초로부터 올라가는 영혼까지 계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 동사의 시제가 발달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좀 테크니컬한 것을 얘기하기는 좀 불편해요. 영어로 보겠어요. Jesus answered,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NIV도 그렇고 뭐 ESV 다른 영어 성경도 나오는 게 이것은 영어 훨씬 더 나아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I am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떡이요. 이렇게 I am 하고 나와요. 그것이 이 I am이라고 한 것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죠. 덤불 거기에서 불이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우리나라 말로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데 조금 번역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사실상. 그래서 그때 I am who I am 그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I am이에요. 예수님이 그 I am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인 I am의 자기 자신을 일치시켰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I was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I am 영원히 있는 자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분이 천상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런 분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믿고 그 신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상의 예수가 아닌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상에 사시면서 신적인 전유권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서 이 본체라는 말은 원문으로 안팎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 속의 것이나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나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같은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하늘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영화를 공유하셨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충만하게 소유를 하셨지만은 인간이 되심으로써 자신을 비우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이제 겸손의 척도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비례합니다. 최고로 많이 가졌었는데 그것을 그냥 최대한으로 다 내려놨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겸손한 것이죠. 예수님 모든 영광을 다 소유하시면 가장 비천하게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이제 경우를 보면 우리야 죽을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천상에서 내려온 존재들도 아니고 아담의 후손들인데 그런데 자신의 실체에 눈이 멀었어요. 먼지로 돌아갈 그런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만해요. 서로에게도 서로 교만을 뚫고 인간끼리도 그잖아요. 용심을 부리잖아요. 뭐 따지면 도토의 키재기인데 우리는 그냥 그 남에게 뭔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꾸만. 근데 우리 자신의 존재를 우리가 잘 알아요. 옛날 말에 그 공수래 공수거란 말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 안 하고 희생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 인간들이 그런 존재라면 사실 겸손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항상 교만이 내 속에서 꿈틀거려요. 남께서 초면 없는 것 같다가도 남이 나를 자극하고 뭐 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뭐 좀 그러면 그냥 이게 확 드러나버리죠.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막 비난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뭐 특별한 문제를 드러내셔서 그를 다루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신선했지만 더 낮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고 한 거죠. 그렇다면 뭐 일반 교회에 말할 것도 없죠. 교만한 자 하나님 참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교만해서 넘어졌고 사탄도 교만해서 넘어졌죠.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잘나야 돼요. 그래서 이 교만, 저 자문에 보면은 유명한 말이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 사람들이 뭐죠? 교만은 성공의 선봉인 줄 알아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겸손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귀로 나아가는 길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것은 뭔가? 뭐를 내려놓으셨어요?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고유한 신적 소유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동등하신 신성을 아버지와 함께 가지신 분이었지만 세상에서 그의 본유적인 신적 어떤 그 특권들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홈리스를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억만장자가 홈리스의 어떤 처지에 들어가 버렸다. 스스로 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 억만장자 홈리스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어느 때라도 뭐 집으로 대궐로 들어갈 수 있고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죠.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구걸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그런 신적 특권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한 한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자신의 그 신적인 전지전능하신 그것까지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환자들부터 애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게 해서 그 뭐 환자 아버지한테 언제부터 이러느냐 물어보시고 또 뭐 자신의 재림 일정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고백도 하시고 물론 이제 지금 예수님 아시죠. 지금은 몸으로 계시지 않으니까. 근데 지상에 계실 때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의 계시에서 성령의 조명에서 예수님에게 그 정보를 주신 적이 있어요. 지식을 초자연적인 지식을 공급받으셨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신적 그 광대한 그 무한대의 지식을 가지고 지상에서 사시지 않았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신적 특권을 사용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오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수천 명을 기적의 빵으로 먹이셨던 예수님 자신은 굶주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 체포하고 막 그냥 잡으러 가고 하는 상황에서도 신적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다 뭐 멸망시키거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적 권능으로 뭐 대제사장이 되시지도 않았고 되실려면 얼마나 되셨죠? 로마의 황제가 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귀의 온갖 유혹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것도 성전에서 뛰어내려보기도 하고 세상 영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뭐 이런 식의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이 굴복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공유하는 신적 소유권을 예수님이 그 전유권을 내려놓고 전혀 이용하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영광을 내려놓으셨어요. 영광이란 그 단어가 큰 개념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일단 광채나는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세상에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육간에 뭐 거기서 빛이 난 게 아니니까요. 영광과는 거리가 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고 멸시를 받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셨어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신적 영광의 영광이 가려지게 한 거죠. 덮여지게 한 것이 보이지 않게 한 것입니다. 이제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적 영광이 드러난 적이 있었어요. 드물게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가시적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시적으로 목격하지 않은 영광들도 있죠.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영광을 승육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봤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 사도들이 언급한 이런 영광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알고 우습게 알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그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을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그런 말씀도 있죠. 그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승천이 다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7장 39절, 13장 3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반영하고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어쨌든 자신의 그런 본유적인 신적 영광을 내려놓고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겸손하게 사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의 겸비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순종과 희생의 극치를 이루셨어요. 그 큰 희생을 하신 건데. 근데 예수님의 그 순종 사건이, 예수님의 그 겸비의 사건이, 구원의 길인데, 그 구원의 길이 십자가, 구원이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은 십자가로 가시기까지의 그 전 생애의 삶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달랑 어느 날 십자가로 가셔서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죄가 되셨다. 그러면은 그게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속주로서 거기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대속주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없으셔야 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과연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전생의 삶이 구원의 길이었어요.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게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생 동안을 겸비로 사셨고 일생 동안은 순종, 죽음에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죠. 근데 죽음 자체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가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어요. 또 계속해서 믿으셨고 계속해서 섬기는 자세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 겸하 또 자기 희생은 하나님 대신의 모습을 파격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당신은 알렉산더라든지 시저가 그 신격화됐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많은 땅을 정복하고 무력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제국의 황제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신적인 전유권을 자기의 유익이나 자신의 왕국 확장을 위해서 전혀 사용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뭐냐면 그런 다른 신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다우신 모습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헌신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당시의 신관이나 메시아 관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이것이 당시의 황제들의 그 모양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억셉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와 같은 그런 겸비관이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비천한 거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과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유혹도 받을 수 있었고 육체적인 고통도 아셨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의도적으로 걸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했고, 우리처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셨고,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바울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겸비한 라이프스타일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예수님의 삶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교훈은 좋아해요. 산상설교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좋아하는 것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별개의 문제죠. 예수님의 도덕적인 교훈을 아무리 실천하려고 해도 실패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자기의 대속주로 믿고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방할 수도 없습니다. 도덕성이 있고 어떤 희생정신도 있고 선행과 덕망이 있어도 결국은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이 된 것은 다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게 다 교만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선행도 많이 하고 정기적을 했으니까요. 덕망도 있고 도덕성이 높았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의로 드러나잖아요. 저 사람은 뭐 기도도 하지 않고 세제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금식도 여러 번 하고 십일조 꼬박꼬박 내고 합니다. 성전에 가서 항상 예배 보고요. 이거는 저 사람하고는 안 틀립니다. 자기의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고서 십자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것인데도 사실상 사람들이 이런 데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도덕적인 그런 외형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성령에 의존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이상을 향해서 갖는 그런 노력으로서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받아서 기독론의 교훈을 실천할 때에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 속에서 성령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프로세스예요. 시작해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독론에 내가 적어요. 예수님이 천상에 어떤 신분으로 계시다가 어떤 삶을 사시다가 어떤 존재였었는데 땅에 어떻게 해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사셨다는 것이 내 머리와 내 피부에 내 살갗에 배어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배우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감독과 하늘에 속한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겸손하십시오. 뭐 낮아야 합니다. 뭐 자기 낮추세요. 자아를 죽이세요. 이런 등등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잖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뭐 얼마나 그런 소리,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도덕적 교훈들이 뭐 나한테 무슨 큰 영향을 줬어요? 그런 수준의 탁구도 지금 남았어야 할 텐데. 우리들이 주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길은 제일 먼저 주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디서 어떻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있던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본처였는데 그것을 버리고 땅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을 그냥 헛들으면 안 돼요. 그것이 아주 내 뇌리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낮아지심, 희생의 뜻을 알고 그분 앞에 나를 던져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성화의 삶이 이것을 알고 모르는데 달려있거든요. 크리스찬 삶의 부재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독론에 너무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기독론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천박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인들이 이 모양이야? 교회가 왜 이렇게 썩었어? 뭐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아는 일이에요. 백 번, 천 번 그런 말 말한다고 해서 그게 뭐 고쳐집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뇌리 속에 기독론에 대한 깊이가 들어와 있어야 돼.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런 거 전혀 되지 않아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뭐 좀 하고 뭐 하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자신 달라지죠. 내가 우울하고 내가 침체에 빠졌더라도 예수님은 얼마나 괴로운 일을 당하셨을까 또 얼마나 당하셔도 사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를 낮춘 걸 생각하면은 정신이 좀 가다듬어지지 않아요. 그냥 성질이 그냥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불 다 끄셨죠? 소방차 가는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열받으실 때가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우선 사도들이 얼마나 애를 먹였어요. 제가 속 뒤집어지는 소리들 하잖아요. 계속 가르치는데 다른 소리 예수님 십자가 지금 가신다고 그러고 세 번씩이나 지금 가시는 거 예고하시고 하셨는데 그 십자가 가시는 게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퉜잖아요. 이건 뭐예요? 3년 반 동안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온 정말 피를 쏟으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곧 떠나시고 나면 이 제자들이 이제 알아서 주님의 복음사역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중차된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 얼마나 열이 났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 그거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받아들이시고 종의 행치를 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던지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쉴 새 없이 죄를 짓고 제가 제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저도 그 길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격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기독년의 교훈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은 그것이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그 11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면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 제자들, 그런 존재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다고 하신다고요. 그들이 죄를 위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알리는 그 같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이 그런 보잘것없는 섬김으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작은 선행까지도 기억하시고 거기에 보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열납하십니다. 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장 준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 영광이 되고 주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먹고 마시는 일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먹는 거 마시는 건 날마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소소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일상적인 평범한 누구나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격려가 되는 거예요? 기독론은 예수님의 겸비를 역설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일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은 뭐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크게 뭘 많이 알아야 되고 뭘 많이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거나 하나님을 즐겁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극히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주님을 위해서 뭐 큰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뭐 선교사가 되고 뭐가 이런 거 다 자취하고라도 우선 내가 나 자신에게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오늘 조금 내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일 조금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조금 더 사랑의 삶을 살고 조금 더 남을 돕고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그래서 조금씩 더 주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보시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십니까?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보세요. 왜요? 예수님의 피의 속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세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작은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누구나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이와 같은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각 개인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작은 존재입니다. 작은 우리를 부르셔서 높고 위대한 존재로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관대하심과 자비를 감사하고 그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원컨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항상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